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은 지명의 뜻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이 있는 곳, 그러니까 쉼이 있는 곳 이런 뜻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대로 이 르비딤은 원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물이 흘러넘치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 오아시스가 바로 르비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노정대로, 이 노정대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장막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구름기둥이 따라간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광야의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 지금 르비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도달했다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곳에 갔다면 당연히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족한 물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우리가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생,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이요? 아, 거기까지인가요? 네.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시험은, 그 고난은 어쩌면 신자들에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자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당연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이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죄가 먼저는 우리 인간을 왜곡시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어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간만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이온 우주 만물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온 우주 만물이 죄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인,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선용해서 너희들을 연단하라는데 그것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이 고난의 아픔을, 이 고통을 누군가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해줘도 그게 잘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당하는 아픔은 나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들마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전무후무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냈는지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2절,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중반절 이후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없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더 이상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한 번도 그들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6장,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 쓴물을 바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 이후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하게 돼요. 그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전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결혼 이후에 저의 인생을 또 뒤돌아보고 저의 결혼 생활도 뒤돌아보고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얼마나 깊이 있게 느껴지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밖에 없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사실은 유학을 전혀 꿈꿀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학을 올 때 몇천불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를 내고 그 당시에 15년 된 쉐비 차를 100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있었는데 텍사스 그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 막 겉이 막 다 그 이렇게 벗겨진. 요즘 우리 최영규 목사님 차를 보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최 목사님 차가 예전에 제가 탔던 차랑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부를 보니까 또 그때보다 훨씬 좋은 차예요. 거의 예전에 제가 탔던 차에 비하면 거의 고급 세단이시던데 보니까. 여튼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페인트도 칠해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한 번도 뭐 배를 고른 적이 없었어요. 학비를 못 낸 적이 없었어요.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정말 목회자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걸 보고 야, 이 목회는 웬만한 영적 내공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또 제 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영광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저를 제 발로 목사의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떤 사역지에 가야 되나 그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셔서 사역지로 가셔서 또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내와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좋은 영적인 추억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여잡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도 그분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신실하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예전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의 70명, 그 당시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변했죠? 예, 피로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목이 고든 애굽의 백성들 그들을 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고 그 물을 피로 변해서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반석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딱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야 호렙산으로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올라와. 그리고 그 반석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임재해 계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치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리바에서 이 사건,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내셨던 이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무리바 사건을 바울이요, 신약으로 가면 이 무리바 사건을 해석해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을 지금 바울이 해석해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키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반석을 내리시죠? 그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내리치라고 한 겁니까? 반석을 내리치라고 한 거지만 모세가 내리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로의 지팡이, 지팡이로 바로를 친 것처럼, 날강을 친 것처럼 그렇게 멸하시면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사망을 허락하시면 되는데, 내리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내리치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내리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그를 덮어내는 거예요. 용서로 그를 덮어내는 거죠. 기도로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삶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이 성도들의 한 영혼 영혼에 대한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꼭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한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영통한 무당이나 악신이 걸린 귀신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혼들, 그 성도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율법의 책찍으로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감싸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환의 가정 관계 속에서 우린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의 채찍으로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품어낼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반석을 치고 계세요. 우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석을 치자마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목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